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모여 찬송가를 몇 장 부르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읽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굳게 늘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교훈대로 다 믿고 살면 온전함이 된다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에 증거하신 증거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다 믿어 싸우며 구원을 얻게 하신 줄을 알고 또 그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읽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기억하고 또 거기에 일치하는 인격자들이 되고 또 그런 삶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는 종이나 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두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합정동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의 모든 교리 지식 위에 굳게 서며 또 모든 윤리적인 교훈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시다. 앞에 1, 2절 말씀 또 다른 교훈이 나와 있지만은 그냥 함께 1절부터 5절은 좀 그렇지만은 자족하는 마음 것이 주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고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주인들이죠. 요새는 상전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죠.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공경 뭐 그냥 존경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혹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절도 5절에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종의 위치는 자기 주인을 범사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물론 주인은 종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종이 믿는 성도인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주인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본인이 잘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을 더 존경하고 도우며 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사랑을 받겠죠. 그런 직장인이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 제도의 폐지는 오랜 세월을 요했습니다. 우리가 그 노예 제도가 아주 근래까지 있다가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폐지된 그런 역사를 조금 압니다. 그러나 사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런 성경의 종들에 대한 교훈이나 빌레몬서 같은 데에 그 종에 대한 종에 관한 그런 교훈이 나오면서 노예 제도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제도 속에서 어떻게 주인은 어떻게 처신하고 종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노예 제도 아래서도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바울과 그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인가요? 오네시모와 관계나 또 모든 아브라함이나 그 종들의 관계나 여기에서 말한 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본문의 교훈은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이 어디에나 다 있죠. 직장에 가도 어느 조직에도 있습니다. 그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범사에 존경하며 앞에서만 존경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그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심에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 지시를 즐거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규칙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 규칙을 가지면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직장에 가면 상사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2절 보십시다. 믿는 상전,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 주인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성도인 종은 자기의 주인이 믿는 성도일 경우 그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믿는 형제인 주인이 유익을 얻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므로 오늘날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 친구처럼 서로를 사이좋게 지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죠. 존경을 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3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바른 말, 바른 말 이런 말을 건전한 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원어의 뜻은 건전한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말은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ASB 성경은 경건에 일치하는 조금 의미가 달라 보이죠. 경건에 관한 교훈보다 경건에 일치하는 경건에 일치하는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맞는 그런 교훈이라는 뜻으로 보이죠.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전통 본문에 보면 그것이 들어있어요.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본문은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대조시킵니다.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입니다.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씀이고, 그렇죠? 건전한 말씀이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것도 바르게 잘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음미해서 그 교훈대로, 또 네,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번역한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즉 경건에 이르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결국 경건함에 이르는, 경건과 일치된다는 말은 그 교훈을 잘 따르게 되면 경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바른 교훈이죠. 그 교훈을 잘 따라가서 보니까 경건하지 않게 돼버리면 그 이상한 교훈이죠. 그건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교훈은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전하고 경건한 사상과 교훈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이 이런 그 교훈을 잘 들으면 예수님 잘 믿게 되고 또 교회 생활도 건전하게 잘 하게 되는 그런 교훈이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에 생각을 두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그는 교만하며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킨다. 교만하고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교훈도 있다는 말이죠. 그는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툰다고 본문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교훈도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건한 교훈, 바른 교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즉 사욕을 품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결국 경건한 모양은 갖추지만은 경건을 자기의 욕심의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로, 이익의 재료로, 결국 그 사람은 세상에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속에 명예심이 있든지 그 속에 물질욕이 있든지 돈 사랑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있어서 경건은 겉모양만 있는 것이다. 그런 게 다른 교훈입니다. 싸움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바른 교훈은 결국 경건함에 이르는 교훈이다.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바른 말과 이게 다른 교훈, 싸움을 일으키는 교훈과 구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싸움은 결국 사람의 욕심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욕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것이 바른 욕심, 건전한 우리가 경건한 그 욕심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기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잘 알기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내가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욕심이라면 선한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냥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까 말한 물질적인 욕심, 자기의 명예심, 자기의 이름을 좀 날리는 그런 것을, 그런 욕심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결국 욕심이 있는 데는 싸워요. 교회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들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아닌 싸움이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들, 진짜 허망한 싸움이죠. 헛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싸움이죠. 바울은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전통 본문에 그렇게 첨가하여서 말해서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교제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악은 누룩처럼 퍼진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악을 용인하고 악한 자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떠나지 않고, 떠나라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 친구 삼아가지고 그 사람 누구랑 친구인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을 터인데, 아,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저 사람 자꾸 저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변했든지 혹은 내심으로 변질된 사상을 품고 겉으로 아닌 척 하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결국 물들게 하는 것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됩니다.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 사람은 세상 것을 탐하는 자로구나. 명예심이 좀 있는 자로구나. 물질욕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과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전도와 권면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여기 5절까지 자기 위치 잘 지키고 또 바른 말, 다른 말 두 개를 잘 구분하고 그렇게 옳지 않은 말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고 좀 멀리하고 이런 교훈을 좀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제목 제가 정한 자족하는 생활에 대한 귀한 교훈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은 자족을 안다고 하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과 비슷한 뜻인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는 어머니, 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분명히 전통사본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임이니, 이는 했으니까 이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임이니. 그렇죠? 진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와, 참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자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 진리를 모르면 헛된 것,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참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이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지족하는 마음, 지족한다는 것은 욕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말 뜻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지와 형편, 나는 이렇게 지나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나의 소년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고 이렇게 성인이 되고 이렇게 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것을 불평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내게 왜 이런 나라가 이 모양인지, 내가 환경이 이렇고 누구 또 뭐 사람은 이렇고 할 말이 많겠지만은, 그거는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아무개 어떤 가족도 다른 이웃도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이 사실을 지족이란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섭리의 하나님,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천지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인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하나님도 섭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라면 지금 말한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에 말씀한 대로 잠언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이신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이렇게 왔고 우리 개인도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큰 유익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미 4장 8절 우리가 지난 언제에 생각한 대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4장 8절에서 말씀했죠.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일이지만 자족하는 참 경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는 경건한 성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의 피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고 또 영생의 나라, 영광의 천국을 잠시 잠깐 후면은 가게 될 테인데 이 세상에 삶이 오래지 않아요. 100년이 그렇게 오랜 삶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얼마이십니까? 그렇죠? 살아보면 아, 이 세월이 참 빠르다. 인생을 일장춘몽 같다. 옛사람들이 예, 봄에 한번 꿈을 길게 좀 꾼 것 같이 깨보니까 인생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죠. 예,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짧은 생을 빠르게 지나고 와, 우리 아들도 예, 엊그제 우리가 총신 저 사당동 총신 예, 그 캠퍼스에서 예, 노란 옷 입고 아장아장 걷던 애기가 눈에 선한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 벌써 예, 45살 되고 애들이 세 명이고 예전에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아빠 큰 아이가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이 예, 키가 170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170이야? 아,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인가? 170? 와, 세상에 170은 제 할아버지 키인데 이제 내가 10년 전에 봤을 때는 좀 애기 같아가지고 애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리틀 레이디도 아니고 진짜 레이디가 됐네. 170이면 와, 가서 이게 10년 동안에 다 커버려서 아이고 내가 이제 못 볼 때 어린 때가 귀여운데 이게 다 커버렸구나 이제는 성인처럼.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빠르더군요. 빠르게.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가고 조금 있으면 대학 졸업하면 또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와, 세월이 이렇게. 그러면은 아들도 또 금방 얼마 지나면 또 할아버지 되겠네. 아,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금생과 내생에 그리고 장차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말씀했죠. 의식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왜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새 예, 제가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걱정을 해서 어떻게 집은 장만하셨어요? 집 걱정을 많이 하죠. 저도 똑같이 그런 거 잘 저도 몰랐는데 지나면 보면서 하나님 그저 그 내가 우리 교회에는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처할 곳도 주시고 제가 책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책을 좀 놓을 수 있는 거처할 곳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주실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가 신방 갔다가 이 주위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집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벌써.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집이 장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게 돼서 감사하다. 그게 제일 감사하고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의식 주 그러니까 의식주를 주자는 여기 마태복음에 주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도 주신 걸 보면 의식을 의식주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이 보이는 대로 그가 출생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별세시 역시 분명히 오늘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떠납니까? 분명히라고 본문에 전동 본문에 가지고 갈 거 없어요.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거예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니까 먹을 것만 있어서 먹고 그냥 살다가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속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 그러면 됐지. 거기 더해서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는 무덤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모았던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며 100년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진 자, 부자라고 우리가 많이 가진 자가 부자긴 하지만 부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고 덜 가진 자,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돼요. 세상의 끝하고 믿음의 세계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가지고 판단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걸 구할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데 부요한 하나님께 부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품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은 지혜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기도 제목이 그래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하고 좀 다르죠. 부자 되게 하시고 재테크를 잘할 지혜를 주옵시고 집도 좀 사고 땅도 사고 돈이 많이 좀 벌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할지 혹 모르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은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지혜자는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의 삶은 경건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자족하며 살아, 경건함과 자족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생활 원리입니다. 경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리고 자족,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셨으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라고 그랬지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시겠지 좋은 것도. 예. 노인이 돼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옆에서 좀 제가 돕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챙겨서 이거죠. 오늘도 생선이, 생선 먹으면 머리가 좀 안 아프다고 해서 오늘도 생선을 막 냄새가 나지만 막 좀 구워가지고 같이 먹느라고 머리가 좀 자꾸 어지럽고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또 생선을 좀 먹었더니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잘 됐다. 오늘도 또 생선이다. 그러는데 오메가3를 먹어야 머리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치매 예방에 좋고 오메가3 또 뭐 비타민 E, 비타민 E도 좋고 C도 좋고 비타민 D도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자, 그래서 하나님 경건과 자족함 구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예, 욕심들에 떨어지, 그 사람으로 침륜과, 침륜이란 말이 파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이나 멸망이나 뜻이 비슷하지만 침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과 대조해서 이 세상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하려는 마음, 즉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정의할 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오늘 본문에 부하려 하는 자들, 곧 탐심을 품은 자들은 만족이 없잖아요. 탐심 더 가져야 되니까 지금 가진 것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I am happy, 행복합니다, 나는 다 있습니다, I am satisfied, 나는 만족합니다, I am full, 나는 배부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지금 있는데도, 먹을 것이 있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해서, 그거는 그 본질이 들어가 보면 탐심이다. 탐심이 있으면, 예, 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 그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결국은 뭐라고요? 파멸에 이른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는 마음, 즉 탐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탐심을 품으면, 이 탐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탐심을 품으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10절 먼저, 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이니, 되나니,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라. 아, 그렇구나. 아까 탐심이 바로 돈 사랑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돈 사랑이란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돈 사랑, 와, 더 돈이 벌어지는 것이 좋고 돈이 모아지는 게 좋아서 돈 사랑에 가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때문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와, 슬픈 일입니다. 탐심, 돈 사랑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혹은 고통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탐심과 돈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탐심, 욕심이 결국 잉태하여 죄를 낳는 똑같은 거, 야고보서의 말씀과 탐심과 돈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여성들의 윤락행위, 사람들의 납치나 살해 사건, 보통 돈 사랑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죠. 돈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지. 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추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고상한 존재입니다. 고상한 존재라는 것은 돈을 대해서 조금 초월한, 초연하는 그렇지. 아까 자족하는 마음이 되면 돈 사랑이 없어지면 그건 초연하게 돼요. 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게 돼요. 특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탐심은 돈을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일종의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은 탐심은 하나님 제쳐놓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건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고 자족도 하나님을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고 탐심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돈이 자리를 잡고 이 세상의 명예심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돈, 사랑, 탐심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꼭 둘 중에 하나를 더 섬기게 되고 하나를 덜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돈 두 개를 다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내가 이거 돈이 중요한데 돈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두 주인 섬기는 건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결판이 날 거예요.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결국 어느 하나를 더 섬기게 되게 되면 한쪽은 미워하는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함께 섬길 수 없다. 양자택일 하라.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은 부자 청년에게 내 많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따르라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아마 열두 사도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인데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열두 사도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으면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양자택일 중에 그는 주님한테 가고 돈 택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둘을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교훈 몇 가지 있죠. 첫째, 자기 위치를 잘 지키라 그런 얘기 먼저 했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을 여기에 교훈하면서 자기 주인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할. 그래서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또 물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처신을 잘 해야 되지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도우며 그의 말에 순종하는 진심의 순종 겉으로만 하는 것 말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둘째로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7, 8절에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옳은 말씀이죠.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를 왜 이렇게 아둥바둥 갖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까?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난병이 저는 전도사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미안해요. 지금도 내가 결혼할 때 20만 원 갖고 했어요. 창피한 일이죠. 20만 원 갖고 결혼을 하다니 나는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결혼하면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그러니 황당한 결혼을 하고 얼마나 집사람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죠. 다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 저는 그 다음에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자기가 직장 잡고 어느 정도 집도 좀 준비하거나 다 기초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든지. 이게 성경적이죠. 잠언에 그랬잖아요. 먼저 내가 나가서 예,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가난뱅이 전도사가 그래도 믿음 하나는 하나님이 조금 주셔서 주를 믿는 것은 같지만, 그러고 해서 고생을 많이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7, 8년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한 1,000불 가지고 미국 갔는데, 우리 사람이 6개월 후에 왔을 때도 1,000불 조금 넘어서 한 1개월인가 지나고 나니까 돈 다 떨어지던지. 그래서 예, 바느질 공장 가서 6개월인가 몇 개월 진짜 얼굴이 퉁퉁 붓도록 고생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7, 8년을 어떻게 지났는지, 7, 8년인가? 6, 7년인가? 6, 7년인가? 어떻게 지났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사가,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처음에 청빙할 때 사례를 200만 원인가 책정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수년, 아마 5년, 6년 계속 사례를, 교인들 정편을 보니까 많이 교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과하다고 해서 아마 그거를 잘 지켜보려고 아마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별로 세이빙 한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간다고 해서 나는 가지 말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두 살 반에서 미국에서 6, 7년을 커버려 놓으니까 애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아마 미국말을 더 잘할 거예요, 한국말보다. 근데 한국말도 잘해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어릴 때부터 아유 숨 막혀 죽겠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형들이 나를 핍박한다 그런 말도 하고,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보냈는데 가서 고생만 주고, 그리고 제가 후원할 돈이 없으니까 가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예? 이삿짐 날르고 집 부수고 예? 가서 예? 식당 가서 서빙하고 책 판매한다고 가가오 다니면서 예? 넬슨 출판사에 책 판매하러 다니고 안 해본 일이 없게 지났지만은, 제 말의 요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난병이 전도사, 가난병이 목사지만은 그래도 거처할 곳을 주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하도 감사해서 집사람 이름을 했어요. 집사람이 자꾸 골로골로 좀 몸약해서 죽어간다, 어떤 데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 집 빨리 공동명의로 하든지 뭐 바꿔야 된다고. 죽으면 세금 많이 낼까봐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 세금 내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내가 당신이 고생했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한 거야. 그거는 편해. 당신 이름으로. 죽어도 당신 이름으로 갖고 죽어. 죽지 마. 죽지 마지만. 그랬는데, 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거처를 주시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라. 자족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만 믿고 천국만 소망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셋째, 또 특별히 뭐라고요?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예. 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욕심인데 그것이 파멸의 길이다. 파멸의 길이다. 돈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저도 말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지 이 밤에 여기에 귀한 시간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는 모두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또 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기지 못한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고, 아멘 할 때는 아멘을 속으로라도 힘차게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는 아멘을 잘 못하죠. 그러나 침례교나 여기 보면은 예, 아멘 소리가 아주 크네. 예, 아멘. 그래서 아멘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고, 욕심,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욕심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경건과, 아까 말한 대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욕심을 버리고 나아가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가 쓸데없이 제 얘기도 너무 이게 이 성경을 순수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간증 같은 얘기를 또 이게 조금 했는데 죄송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점은 가난병이 전도사야 가난병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거처할 곳을 주셨으니까 교회는 걱정할 것도 없고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그 이름은 우리 아내 이름으로 줬으니까 나는 그 집에 갔다 좀 붙어서 살 작정이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자주 가며 살고 돈 사랑 버려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대로 자기 위치 잘 지키고 또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만 경건과 자족함이 우리의 생활 규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줄 알고 탐심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경건한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